예, 오늘은 이제 사사기 우리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으로는 마지막 사사기 13장 이 삼손에 관한 공부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통속적이 되어버린 내용이지요.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뻔한 이야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통속적이고 비영적인 것 같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소위 믿음의 영웅 열전 속에 당당히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삼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삼손의 이야기 같은 내용은 옥석을 잘 가리면 됩니다. 옥과 석, 구슬과 돌을 잘 구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삼손에게서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많다고들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은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런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책 그러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우리 1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 블레셋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2절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뭐이 비슷한 말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때도 이 비슷한 음성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 주님의 출생 때도 이 비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삼손의 출생 배후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손길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어떤 사사도 삼손과 같은 영광스러운 출생 배경을 가진 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별 따로 구별하여 놓으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 가지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털 삭도를 대면 칼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손대면 안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시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좀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가끔 여기저기 등장하셨던 성육신 이전에 우리 주님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이런 음성을 들은 후에 남편 마누아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이 모습을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아내로부터 들은 남편 마누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9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지금 마누아의 기도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마누아 이 참 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모습입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급히 속히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리고요 그러니까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내용도 참 마음에 듭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은 이미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그걸 놓고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모습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뿌듯한 아주 그 성숙한 그런 부모님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참 아름다운 부모님 같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많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죠 나시린이 너로서 지켜야 할 그것을 다시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15절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마누아 앞에 나타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17절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하게 되면 우리 귀에 익숙하죠 예. 기묘자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19절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에 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제사를 드렸더니 위로 올라가고 이제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확실한 표정으로 이 부부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세요. 아,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항상 그렇죠. 뭐 기도도 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면 겁이 나죠. 그게 정직한 이 남편 마누아가 지금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조금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참 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질서정연, 조리정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첫째로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조리정연합니까? 여러분 범이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정신 없을 때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또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참 확실하잖아요. 이 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또박또박또박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확신을 가져도 좋을 이유, 이렇게 남편에게 믿음의 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들려주는 이 아내도 참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일 안 일어날 거니까 안심하시고 우리 정신 차려서 살자 뭐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삼손,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이 마침내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우리 조금 후에 보게 될 거예요. 3,000명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이때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삼손, 태양, 이스라엘의 태양으로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태양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셨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부터 삼손이 이스라엘의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고 그 작정은 하신 뜻은 딴 거 아니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더듬어 주시고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시고 더듬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더입은 후에 좀 이상한 곳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14장 1절 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더듬고서 발걸음을 떼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힘 있는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찾아간 곳이 블레셋의 딤나라고 하는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느 블레셋 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여성 문제죠. 특별히 세 여성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여성, 딤낫에서 만난 이 블레셋 딸, 전부 블레셋 여인들인데, 둘째는 이제 가자지구 말이죠. 가사에서 만난 기생, 그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덜릴라, 이 역시 블레셋 사람.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세 여성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이 삼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딤낫으로 갔고, 거기에서 블레셋 딸을 보고 반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들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유대인들은 결혼만은 반드시 부모의 성락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삼손 부모는 반대했죠. 그러나 삼손이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삼손이 딤나에 가서 블레셋 그 딸을 만난 것은,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틀림없이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인데, 결국 사사시대가 다 끝나면서 드디어 사무엘 시대가 됐을 때에 사무엘이 뒤돌아보면서 쓴 책이 사사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때 일,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는 그때 몰랐는데, 삼손도 몰랐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삼손은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었구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손의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골리앗을 맞는 다윗이 별로 무기가 없었듯이,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삼손도 제2의 다윗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태양을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하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알릴 수가 없죠. 이 나실인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죽음,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서 꿀이 나오죠? 나무에서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죽음, 시체에서 달콤한 꿀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는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풍겨내는 유혹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하나둘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 30명은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잔치는 블레셋 딤낫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내려간 유대인은 삼손과 그의 부모밖에 없어요. 그 갔더니 신부 측에서 아마 또래 비슷한 또래 30명을 또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잔치입니다. 그만한 또래 젊은 사람도 초대한 굉장히 융숭한 그런 잔치였던 것 같은데 당연히 술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실인으로서는 또 접근하지 말아야 할 또 나실인의 서약이 깨지는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30벌과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워 30벌과 그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 잔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삼손의 부모와 삼손밖에 없는데 전부 다 모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좀 호기를 부린 것 같아요.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하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물론 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단 말은 사자의 죽음 그 몸에서 나온 꿀을 먹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려 하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당시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 밤에 신랑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보기로는 아마 그래서 이날 삼손이 그만 일곱째 날에 수수께끼 답을 신부에게 덜렁 말해주지 않았겠나. 제가 본 데는 삼손이 그랬을 거예요. 삼손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 마지막 7일째 신부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주석가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내 암송아지는 물론 삼손의 아내입니다. 이 내 암송아지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삼손이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척 그 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당한 것을 알고는 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삼손의 결혼식 때 이스라엘 청인들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부모와 이 삼손 그때 초대받았던 30명의 청년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결국 딤나의 그 딸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어딘가요? 에스글론, 에스글론. 에스글론이 가자 지구에 있으면 그 밑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지중해를 따라서 해본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이제 깊이 우리가 좀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은 에스글론 그 지역이 원래가 단 지파였어요. 근데 단이 결국은 이 블레셋에서 밀려가지고요. 결국은 저 북쪽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죠. 오, 이거 지파 나눌 때 단이 원래 여기가 아닌데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단이 저 북쪽, 그래서 단에서 저 뭡니까 부엘세바까지 그러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 다 지금 블레셋이 밀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거든요. 다 연결이 됩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에스글론 그 지역에 가서 30명을 모조리 다 죽이죠. 우리가 이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두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의 어떤 그 좀 괴팍하다 할까, 아니면 돌발적이라 할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삼손의 개인적인 면으로도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손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0년간이나 블레셋의 앞지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지금 삼손 같은 사사를 들어서라도 그 일을 지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삼손의 어떤 좀 괴파가 다를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삼손을 좋게 보면 아주 좋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가 일어나서 그 적을 무찌를 때 삼손처럼 혼자 하지 않았죠.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도와주고 그랬죠. 끝까지 보면 삼손의 경우는 삼손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이도 누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삼손 쪽으로만 너무 포커싱 해가지고 그게 어떤 윤리도덕적이나 어떤 네거티브한 그쪽만 자꾸 볼 것이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는 보면서 어떤 교훈을 꾸집어내야 되겠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어떻게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나 이걸 우리가 계속 잘 보아야 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아주 이렇게 블레셋을 이제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굳혀지고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하고 같이 어울리고 했었는데 블레셋에 대한 복수심이 이제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손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면을 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이 보이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또는 어떤 말이나 그런 것 뒤에 또는 그런 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하죠. 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삼손 경우도 보면 이제 삼손 뒤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정말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 300마리를 말이죠. 두 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그 회라고 했는데 불입니다. 그 일종의 그 불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300마리를 동시에 전부 막 흩어버리니까 이 요들이 뜨거워서 짝을 이루어서 꼭 저기 뭐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이때쯤이면 지금 곡식이 막 이제 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인데 그냥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삼손은 지금 자기 혼자입니다. 이 점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삼손이 지금 그렇게 많은 지파들이 어느 한 지파도 지금 도와주고 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그런데 정작 지파들은 안 도와준단 말이죠. 혼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삼손이 뭐 어떠저도 이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그런 식으로 엉뚱한 동기로 엉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속에 삼손도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할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삼손이 더욱더 블레셋을 이제 징벌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태양이 마침내 이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구원자를 동족인 이스라엘이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참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이제는. 3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들의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끄집어내 해방시키는 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삼손에게 와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질타하고 있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죠. 완전히 뭐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가 쟁하였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블레셋 또는 세상의 종으로 전락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뭐 그렇게 될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럭저럭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참 저는 아까 우리 박지훈 목사님 땀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을 막 호소하는 장면이 참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처럼 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좀 야단이냐 하면서 얼마든지 오히려 좀 열심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쿨다운 시키고 말이죠. 자, 이런 때에 삼손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은 동족의 손에 팔립니다. 동족의 손에 결박을 당해서 적군인 블레셋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몸을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꼭 불탄 삼과 같이 후두둑 하고 몸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입니다. 동족들 손에 팔리고 결국은 적에게 팔려가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 승리해버리시는 모습처럼, 사실은 많은 면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태양으로, 이런 사사,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오신 또 하나의 사사 예수님,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구원자로서 완전한 사사로서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더 드러나는지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씀이 이것으로 네 번째예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주셨다는 말씀이 이것으로 네 번째인데, 삼손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결코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2절만 하면 꼭 이렇게 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십시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그때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는 계속 이제 일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구할 때마다 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성령이 널 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얻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지금 3,000명처럼 되어 갈 수가 있어요. 그저 현실 안일한 현실주의로 편의주의로 떨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결국은 능력이 없는, 생동감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참 삼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돋보입니다. 오히려 삼손을 결박을 지어서 적에게 넘겨준 이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유일한 사람, 적어도 기록적으로 보면 삼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부 오합지졸이 되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되어 살아갔는데, 삼손만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지금 새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챌린지를 주고요, 그러면서 또 소망을 주죠. 무기력해졌다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사왔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말이라 이름하였더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건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팝송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다 끝난 뒤에 그런 후에 이 노래가 불려졌지, 삼손의 노래예요. 참 간단한 구절이지만 좋잖아요.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우리 18절부터 끝까지 교독하십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떠들으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했더라. 다같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엔 하꼬레,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엔 또는 아인이라는 지명이 참 많아요. 엔 하꼬레라는 지명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콜러스 하꼬레, 콜러스 스프링,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이 삼손이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엔 하꼬레라고 했습니다. 역시 또 기도, 성령 충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에게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은 그 점대로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삼손에게는 이성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성 문제이든지 무슨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약점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강조하듯이 그런 네거티브 또는 소극적인 것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그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덮어서 이기는, 이 지금 이 경우는 바로 이 엔 하꼬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아버리면 조금 부족하고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덤으로 그 위에 다 덮여져서 없어지지 않겠어요? 아까 그 노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